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내일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바로 내일 실시가 되는데요. 전국에서 50만 명 가까운 수험생들이 동시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바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수능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 고비를 넘는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게 뭐 논술, 실기, 면접 이런 대입 전형이 줄줄이 이어지게 돼 있죠. 자, 방역 대책이 그래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교육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백범입니다.
네, 먼저 시험장 안에 방역 대책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칸막이 설치하고 간격 띄우기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험장 학교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예.
그러면서 모든 교실을 다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뭐 당연히 그 교실에 입실하기 전에 두 차례 거쳐서 체온 측정할 거고요. 증상이 네.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예, 예. 마스크도 또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또 그 휴식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환기를 철저히 해서
예.
수험생 간에 감염되는 사례가 혹시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 차관님께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학생들 간의 접촉이 이제 그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아무래도 학생들 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서 접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시험장 학교에는 사실은 서로서로 모르는 수험생들끼리 모여 있게 됩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해요.
예, 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도 쉬는 시간에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화장실 가실 때도 거리 띄우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다녀오시면 또 시험실마다 손 소독제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예,
손 소독을
예.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수험생들에게 고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에 오늘 자가격리나 확진 이게 나와버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혹시라도 증상이 있거나 또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되는 분들은 오늘은 꼭 보건소를 가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선별 진료소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예.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예예.
보건소에 가셔서 자신이 수험생인 거를 꼭 말씀을 해주시면 보건소에서는 오늘 중으로 검진 결과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알려주게 돼 있다.
예예예. 예, 예. 그 질병관리청하고 전부 협조가 돼 있고요.
예.
또 그런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다 알려주시면
예.
확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병원이나 생활치료 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격리자의 경우에는 별도 시험장이 그 지역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별도 시험장까지 자신의 차로 갈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데려다 줄 건지 또는
네.
그것도 저것도 어려우면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된 차나 또는 119에서 도움을 주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꼭 교육청하고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보건소 가서 확진 판정, 그러니까 저기 양성 판정이 나와서 되면은 그러니까 시험을 볼 수 있는 병원 이런 데로 다 안내가 되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일 이제 시험장에 갔는데 공교롭게 여기서 그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학교마다 시험장 학교마다 5실 정도의 별도 시험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심하시고 그 학교의 그 일반 시험실이 아니라 별도
예.
시험실에 가서 시험을 보면 되고요.
예.
거기 또 감독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렇게 하고서 감독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감독관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감독관들 같은 경우도 방역 지금 보호구를 착용하는 거 말고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보통 4종 세트라고 하는데요.
예.
감독관님들께서는 4종 보호구 또는 레벨 D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 감독을 하시고요.
네.
또 이쪽에 감독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를 감독하셨던 분들은 그 감독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에 또 네. 검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66님이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수험생들 식사는 그냥 교실에서 할 수밖에 없나요? 그 상황이 더 염려스러운데요. 라는 지금 문자를 주셨네요.
예. 예년에도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수험생들은 교실에서 자기 개인 도시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서 하실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 금년에는 예. 그래서 식사 시간 전후에 또 환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이 네. 준비한 도시락에서 자기 자리에서 하시고 또 자신이 준비해온 음영수를 가지고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도시락 먹기 위해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에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이런 질문도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실 안에서 그러니까 책상 그 띄우기 이런 거 같은 경우를 고려를 하면 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한 교실에 28명이 시험을 봤는데
예.
금년에는 이제 24명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예. 좌우 간의 간격은 비교적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뒤 간의 간격이 조금 미흡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림막을 설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시되 옆에 수험생들하고 대화를 하시지 않는 걸로
네.
그걸 그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능을 어떻게 좀 무사히 넘겼다 하더라도 지금 뭐 논술, 실기, 면접 이런 전형 일정이 줄줄이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대학별로 진행이 되는데 대학하고 지금 협조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대학하고 여러 번 회의도 했고 저희들이 당부도 드렸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시 전형이 이미 시작이 돼서
네.
면접이라든지 또 그 전공에 따라서는 실기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약 30개 대학 정도는 또 논술 시험을 별도로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네, 네.
그런 경우에 대한 그 대책을 저희들이 전부 대학에다 마련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저희 교육부로서도
네.
자가격리자의 경우에 그 대학까지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권역별로 그 자가격리 수험생들을 위한 그 고사장을 별도로 마련해가지고
예.
거꾸로 대학에서 감독관이 그쪽 지역으로 내려와가지고 또는
오.
지역으로 올라가서
예.
그 감독을 하면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예.
조치를 해놓고 이미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확진자는 사실은 그 별도 고사장까지 가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에다 부탁드리는 것은 확진자가 실기나 논술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경우에는 비대면 면접을 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화상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지금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 같은 경우는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수능만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모든 국가 시험이라든지 또는 다른 뭐 입사 시험이라든지 대학별 고사도 확진자가 시험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 네, 잠깐만요, 차관님.
예,
근데 이거는
예.
좀 그 정리가 필요한 게 확진자가 이제 수능에 응시할 기회는 주는데 수능 이후에 어떤 전형 일정에는 응시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약간 일관성이나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예. 수능이라는 시험이 워낙 우리 학생들에게 그 인생에,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험을 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대학에서 준비가 돼가지고 수능에서 하는 것처럼 자기 대학에 응시한 확진자의 경우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또는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 더할 수 없이 좋겠습니다만 또
네.
감염병이 전염되는 것도 그 예방해가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시험 수험생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또 시험의 특성 이런 거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여기서 한 번만 좀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확진자
네.
같은 경우는 뭐 면접이든 실기든 이런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거의 모든 대학에서 입장이 정리가 되고 통일이 된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면접의 경우에
예.
인터넷을 통해서 면접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판단 자체는 대학별 평가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대학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형 일정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그럼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빼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 배려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확진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고 해도 공간으로 그쪽으로 병원에서 그쪽 공간으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감독자가 대학에서 감독자가 병원으로 가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인터넷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능도 마찬가지로 감독자가 병원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치는 치르도록 그렇게
대학 입장에서 이제 감독자를 네. 병원으로는 못 보낸다 이런 입장이라는 건가요? 정리를
보낼 수 있는 대학은 보낼 것이고 네. 또는 인터넷으로 하는 대학은 인터넷으로 하실 거고 그게 어려운 대학은 그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한 문제, 다른 문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이제 그 국가주관 시험이 수능 말고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일관된 응시 기준이 아니다. 이래갖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된다고 하는데 교육부께서 좀, 그러니까 교육부 입장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그 다른 부처에서 주관하는 그 정부 주관 시험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과 우리 중대본에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 교육부 입장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여러 시험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자까지는 별도 시험장을 활용해서 하지만
네.
확진자까지는 어렵다는 게
네.
저희들의 그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래요. 1719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시험이 끝나고 수험생들이 시내나 식당, 술집으로 많이 모이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좀 대책도 좀 있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
말씀하시는 음식점이나 카페 또 우리 그 젊은이들이 많이 그 모이는 그런 그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번 2학기도 거의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수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내년 등록금 인하를 좀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인데 교육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등록금 결정도 역시 대학에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형편을 감안해가지고
네.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네.
또 그러면서 대학의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편성할 때도 예산을 편성해서 대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도에도 계속적인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차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동학대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 세계 시간에도 전해드렸죠. 40대 여성이 자신의 아기 시신을 2년 동안 냉장고 속에 유기하는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사실은 조금씩 양태는 다르지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반복이 되는지, 근본적인 개선책은 없는 건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출생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자, 이분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인데요. 신수경 변호사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신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출생신고 문제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예,
2년 동안 출생신고를 안 했던 거잖아요.
예, 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가족관계 등록법상 원칙적으로 출생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이제 공적 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처럼 출생신고 의무자인 엄마가 신고를 안 한 이상 출생한 뒤 여부를 공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어서 아동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례가 좀 이게 그 어느 정도가 되는지 추계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사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로는 확인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죠.
뭐 그때 이제 예전에 그 신원영 그 사건 같은 경우 예전 네. 아동학대 사건에서 이렇게 출생신고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다른 아이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좀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되면 지금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출생신고가 돼서 공적으로 인지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뭐
그렇죠.
필수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검진, 아동수당, 양육수당.
네.
뭐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초중등의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 출생신고 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출생신고 의무자의 그 의무를 선택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네.
나라에서 출생된 아이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를 인지를 해가지고 네. 출생 등록이 될 수 있는 이른바 보편적 출생신고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라는 것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딱 그 시점에 지금 2529님이 그 문자 주셨는데요.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보편적 출생신고제라고 하는 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편적 출생신고제가 간단히 말해 출생한 아동들이 누락 없이 모두 공적기관에 신고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출생이 되기 때문에
예.
의료기관에서 바로 나라에 통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출생통보제에 대해서 그 작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얘기하면서부터 해서 정부에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 도입이, 그런데 아직 도입이 안 된 거예요?
그 내용에 좀 디테일에 있어서 조금
네.
논의들이 있어서
네.
이제 아직까지 본격 도입은 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네.
이 보편적 출생신고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이게 이제 기본권으로서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논의와 함께 국제적으로도 다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네.
조금 디테일 부분만 손보면 도입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이제 그 심각한 입장차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물론 뭐 지금은 그런 경우로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병원에서 출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출산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럴 경우에 이제 법원을 통해서 출생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간이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친모라든가 이제 친부 여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법원에서 이제 그런 출생에 대해서 등록을 해줄 수 있게끔 하는데 사실 미혼모, 미혼부 같이 이렇게 병원을 통하지 않고 출산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죠.
좀 번거로운 절차일 수는 있지요.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접하는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유기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동보호시설 앞에 이제 그 놓고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안 하면서 이제 빚어지는 현상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대부분의 출산은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유기 같은 부분으로 연결되는 게 원치 않은 출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죠.
않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네.
사실 원치 않은 출산의 경우는 최초의 이런 위기지원 서비스라든가 국가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유기가 아니라 이제 양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죠.
제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위기 지원 서비스에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이것이 반드시 뭐 출생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은 또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1523님이 지금 의견 주셨는데 출생 단계가 아니라 임신 단계부터 신고 및 혜택을 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런 부분들도 예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실제로 이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라고요. 유엔에서 아동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안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예.
이런 이제 그런 계획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가족 계획. 출산건강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충분히 제공을 함으로써 네.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된다는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다음에 또 하나요. 정부가 미혼모 등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건 어떻게 네. 되는 겁니까?
이게 보호출산제는 쉽게 말해서 친모의 신원을 익명으로 하고 아이를 출생신고한다는 것인데요.
예.
보호출산제가 아동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권리, 내 친부모가 누구이고 이걸 찾을지 말지의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런 보호출산제의 논의는 출생등록이라는 그런 아이의 기본권이 모두 보장되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 번은 고려해 볼 만한 제도이다라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예.
언급한 바 있고요.
예.
이쪽 보편적 출생등록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마찬가지로 출생등록이 우선 언급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출생 신고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조금만 좀 그 좀 넓혀가지고 지금 아동학대 신고부터 보호까지 이거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구멍이라고 할까요?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이게 원래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선 7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에 생존한 아동이요.
네.
지금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네.
뭐 영유아검진이라든가 필수 예방접종, 그 아이가 다니는 보육기관 이런 데 통해서 이미 이런 양육환경이라든가 그 출생신고 되지 않았던 아이 그 동생들의 존재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라고 그래서요. 이런 위기과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인 시스템을 수년 전부터 돌리고 있고요. 그 한 지가 수년인데 이런 위기 시스템상 이게 걸러지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요. 사실. 네, 첫 번째로는 그렇고
네.
신고 이후에서도 몇 차례 한 세 번 정도 가서 그 사망한 아동에 대한 존재를 알았다는 것도
네.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되었느냐. 라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네.
뭐 마찬가지로 다시 또 출생신고 얘기가 나오는데 출생신고가 왜 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최초 그 모친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전부 다 손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뭐 차근차근 현재 있는 시스템들을 좀 디테일을 살려서
네.
구현을 하면 괜찮은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예 손대지 않았던 부분들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적인 측면, 실제 조사적인 측면, 그리고 출생신고 측면도 하나씩은 건드려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7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7살 아이는 출생신고가 됐던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 그 7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당연히 그 관찰을 하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시스템이 작동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됐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도만 만들어봤자 현장에서 그 제도가 운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실질화 그리고 시스템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위기 예방 시스템, 이 행복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자료만 봐서는 안 되고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장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남은 아이들 7살 아이하고 2살 아이 결국 시설로 보내줄 때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아마
예,
마음의
예.
상처에 트라우마를 아마 평생 안고 살 것 같은데
예, 예.
이것저것 떠나서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뭐 심리치료라든지 지원 이런 것들도 혹시 있긴 있습니까?
우선 그 학대 피해 아동들에 대한 좀 특별한 케어를 위한 그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게 전국적으로 마련이 돼서 거기
예.
안에서는 좀 보다 그런 지원들이 되어 있는데 매우 적습니다. 그 쉼터 자체가.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은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원래 가정에서 자라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고 가정이 아니라면 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커야 되는데 시설은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정과 유사한 뭐 가정 위탁이 됐든 입양이 됐든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지원들
예.
그런 것들의 논의가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학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그런 비용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절실합니다.
손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수경 변호사였습니다.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의 날씨 알아봅니다. 이온 리포터. 네,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8시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